지금까지 프로 진행의 최로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황민 방송국입니다. 진달래의 고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달래의 고향 화요일 문학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혁개방 중후기 중국 문단의 명성을 떨친 조선조 여류 작가 김인순의 중문소설 창작에 대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림대학 윤윤진 문학 박사의 문학사 칼럼 시간에는 조선 왕조 시기 서사문학 개황에 대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김인순 작가의 소설들은 현대 도시사회에서의 인간성의 이화, 도덕의 실초와 인간 심령의 방향, 감각의 상실, 그리고 그로 인한 인간 영혼들의 심각한 방황을 여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 올린 단편소설, 이를테면 종다리, 달빛이여 달빛, 다들 바닷가의 경치가 좋다고들 하네 해서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인순 작가의 소설들은 비록 오늘날 도시인들의 욕망과 방종을 드러내 보이고 있지만은 이러한 묘사들에는 저자의 깊은 우환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김인순 작가의 소설들에서는 종래로 욕망의 무절제한 충동에 대한 방임과 예찬을 볼 수 없으며, 이와 반대로 이런 미창이 없는 욕망에 대한 고도의 경각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심각한 회의가 도처에서 엿보입니다. 김인순 작가의 소설에서 남자들은 흔히 비속하고 책임감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군자인 소인배 남자들로 부각되고 이롭고 당당한 대장부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감정에 대한 배신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심각한 반성도 하지 않으며 자기의 비행들에 대해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 위인들입니다. 이런 남자들은 많은 여자들과 다각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책임지려는 의식은 꼬물 만큼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김인순 작가는 망연해하며 구원의 방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작가의 다른 한 단편소설 피차는 상해에서 2007년도 최우수 소설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두 부부의 사랑의 파탄으로 인한 비극을 작품화한 소설입니다. 소설의 여주인공 여아비는 한 도시 병원의 비뇨외과 의사입니다. 그녀가 예술가인 전 남편 정호와 결혼하던 날 아침 정호의 애인이 찾아와서 여아비에게 다음과 같은 비밀스러운 선물을 주고 가버립니다. 선물이란 어제 정호가 온종일 자기와 같이 있었다는 글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또 오늘부터 정호를 임자한테 넘겨주겠다고 말하는 듯 싶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선물로 하여 여아비와 정호의 결혼 생활은 결혼식을 올린 날부터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래하여 여아비는 자연히 정호를 멀리하고 자기와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비뇨외과의 주상생을 가까이 하게 되며 3년 뒤에는 정호와 이혼하고 주상생과 재혼하게 됩니다. 소설의 결말에서 여아비 역시 새 남편인 주상생에게 비밀스러운 선물을 주게 되는데 그 합작 파트너는 그녀의 전 남편인 정호였습니다. 결혼 전야 정호가 여아비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옵니다. 3년 이상의 결혼 생활은 필경 여아비와 정호 사이에 사랑의 미련이 남아있게 했던 것이며 정호가 먼저 여아비를 자기의 품으로 끌어들였는지 아니면 여아비가 주동적으로 정호의 품에 안겼는지 여아비 자신도 똑똑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호가 운전하고 있는 자가용의 바로 뒷꼬리를 물고 여아비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 조상생은 종호가 여아비 집에서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려고 자기 차 안에서 기다렸으나 그는 땅거미가 져서 완전히 어두컴컴한 밤중이 될 때까지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리하여 여아비와 조상생의 결혼 역시 첫날부터 삐걱거리는 불협화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피차는 전번의 피차와 같으면서도 또한 달랐습니다. 마치도 원점으로 되돌아온 윤회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라선식의 상승과도 흡사했습니다. 김인순 작가의 이 작품은 인간 심령 속에 깊고 어두운 밑바닥까지 파헤치면서 현대의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녀들 사이의 애정의 취약성과 유리알처럼 쉽게 깨어지는 정감세계를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여아비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로 바로 결혼하기 전야에 불가항력적인 생명욕구 속에 최후의 미련과 나르시시즘으로 말미암아 비록 얼핏 보면 경솔성과 자의성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쌍방 모두 생활의 불길 속에서 재생활할 수 없는 감정면에서의 공경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주상생과 여아비가 새롭게 얻은 사랑에 대해 아무리 정성을 모아서 수호하려고 해도 진정 열반의 경지에는 이르기 어려우며 마지막에 주상생에게 준 그 비밀스러운 선물은 그들의 결혼 생활이 다시 전철을 밟게 될 것임을 이 작품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인정이고 인간성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김인순 작가는 인간 세상에 참된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으며 사랑에 대해 낭만적인 동경심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시시각각 사랑이란 이 특수한 감정에 대해 심심한 회의와 명석한 경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순 작가의 이러한 소설들은 평범한 일상생활에서의 인간성과 인정에 대해 그려내면서 아울러 이런 생활 속에 숨어있는 시성과 생활에 대한 저자의 사변성이 아주 강한 사색을 보여주기도 함으로써 범상치 않은 품격을 갖게 하였습니다. 김인순 작가는 어디까지나 조선족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내심 깊이 민족적 정서를 갖고 있었으며 성장한 후 이런 정서를 반영하는 소설도 창작했습니다. 단편소설 판소리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인칭 화자인 여주인공인 나의 이름은 태강이라고 하는데 나의 젊고 어여쁜 어머니는 한때는 갑부였던 아버지가 장향각이라는 청루에서 돈을 주고 사온 기생이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주색 잡기로 가산을 탕진한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를 돈을 버는 도구로 삼았으며 미구하여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시달림을 견디다 못해 죽게 됩니다. 나는 부득이 한 수노이 가게의 주인 밑에서 수노이를 배우게 되는데 그 주인의 어머니는 일찍 그 고장에서 소문이 높았던 판소리 명창이었습니다. 후에 나의 아버지는 나의 수노의 일도 돈을 벌 수 있고 또한 그 돈으로 술을 사서 마실 수 있음을 알게 된 후로는 나를 돈벌이의 도구로 혹사시킵니다. 나는 참다 못해 아버지를 술독에 빠뜨려 죽입니다. 나는 모살죄로 관가에 잡혀가서 문초를 당하게 됩니다. 공개 심판을 하는 날 그 판소리 명창은 신기한 판소리 한마당을 펼쳐서 모인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고 나 또한 이로 인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 후 나는 뜬구름처럼 돌아다니는 판소리 예술인으로 됩니다. 판소리에 등장하는 나의 아버지의 형상에는 술 잘 마시고 자사자리하며 나태하고 일이 잘못되면 남의 탓만 하는 등등 조선민족 남자들에게서 보이는 열근성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바 모녀의 운명은 남성의 지배하에서 모두 비극적이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이런 조선족 남자들이 조선민족 여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원흉이었다면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조선족 남자들이 적지 않음을 이 작품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의 1인칭 화자인 나의 이야기 자체는 아주 비극적인 판소리 한마당입니다. 이 작품에서 조선민족의 가장 중요한 민간 예술 형식으로서의 판소리는 전편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미지로서 주인공 나를 이끌어 북권에 반항하면서 자유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이 소설의 스토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동력을 갖게 했습니다.
사위로
네, 소설가 김인순의 소설 피차와 반소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작품은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남녀들의 사랑관을 다룬 소설이고 다른 한 작품은 조선민족의 봉건적인 남성 중심의 비극적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김인순 작가의 기타 작품은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없는 바람 저험한 산 위로 나뭇잎 사이 불어가는 아 자유의 바람 저 언덕 넘어 물결같이 춤추던 님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황민 방송국 진달래의 고향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길림대학 한국어 학부 윤윤진 문학 박사의 문학사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 시기 서사문학 개황에 대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기의 조선 왕조 시기죠. 이 시기 산문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문문학, 말하자면 서사문학이죠. 서사문학에는 이 시기에 와서 아주 다양한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시문학, 한시라든가 시조, 가사 이런 데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서사문학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시기의 서사문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왕조 시기에 와서는요, 이 서사문학은요, 고려 말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런 서사문학의 전통. 더 길게 말하자게 되면, 신화시대죠. 신화시대로부터 내려온 그런 서사문학의 전통과, 이 시기에 또 중국에서 많은 서사문학들이 전해오게 됩니다. 이래서, 이 자기 전통과 중국 서사문학의 영향, 이런 두 가지 역학 구조 속에서, 이 시기에 서사문학이 산생하고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서사문학은 한문학이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나중에 와서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에는 많은 한글로 된 이런 국문문학, 국문 서사문학이 산생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 시기에 문학은 보면 한 갈래는 시가, 시창작, 다른 한 갈래는 서사문학 창작. 그렇다면 여기에 말씀드린 소설을 포함해서죠. 폐설이라든지 이전체라든지 목유록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서사문학이 산생해서 발전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선 왕조 시기에 들어와서 이런 양적으로 훨씬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이 예술적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폐설 이 시기의 폐설을 보게 되면 전 시기의 폐설이 있었다지만 이 시기의 폐설은 이미 소설에 아주 접근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 시기에 말씀드린 고려 시기에는 파한집이라든지 보한집이라든지 이런 폐설집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 집에 오면서는 폐설이 훨씬 높은 예술 수준으로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서사문학 장르는 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폐설문학, 이전체, 또 목유록, 그리고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소설 문학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보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기의 폐설, 그 다음에 이전체와 목유록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서 이 시기의 폐설 문학이 성행하게 된 데는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왕조 시기에 오면서 왕조가 건립된 다음 문물제도를 비롯한 각각 문화제도들이 정규화되죠. 이것이 아마도 가장 이런 문화가 발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문화를 발전시켜야 되었기 때문에 각 지역을 다니면서 각 지역의 풍토라든지 재미난 이야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광범하게 수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이런 저기 발달을 보게 되면 한쪽으로는 역사를 쓰죠. 그래서 정사를 썼지만 야사도 써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 정비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이 시기에 패설 문학들이 많이 수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이 창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그 패설 문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 패설 문학을 보면요, 소설에 아주 아주 근접한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김시습이 그 금오신화로서 한국 소설의 역사를 썼다고 한다 그러면, 그전 시기에 유행하던 이런 그 패설들이 아주 중요한 예술적 그런 것을 제공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이전체 문학입니다. 이전체. 이전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하게 되면, 우리 그 동물이나 사물을 사람에 비유해가지고 그 쓰는 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저기 뭔가 그 인어하는 수법이죠. 주로 동식물이나 그 객관 사물들을 인화해가지고 그것으로서 그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전달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체들을 보면 우리가 그 고려 시기에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임춘희 공방등이라든지 이규부의 죽선생, 국선생 등이라든지 이공구의 죽부인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잘된 인화된 이런 작품이죠. 이 고려 후기로부터 이쪽에 그 뭐죠, 그 조선왕조 시대에 와서 이제 한 이전체들은 여전히 부단히 창작되면서 새로운 변화도 보여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전체들은 주로 그 유가의 그런 도덕을 선전하거나 이런 데서 많이 그 받쳐지고 있고, 위선자들이 비리와 그런 비리를 폭로하는 이런 경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신 임제의 수성지라는 게 있습니다. 수성지. 근심에 찬 도시. 도시죠. 근심에 찬 도시의 그 지리지. 거기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이런 데서 그, 보면 모두, 그, 여기에 그, 권력 기관 내부의 그런 옥신각신한 투쟁과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국태민안, 나라가 좀 태평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몽유록인데요. 몽유록,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꿈에서 생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몽유록에 대해서는 아주 할 이야기 많은데요. 어찌 보면 이 몽유록은 저는 두 가지로서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불가, 불교의 그런 그 정신입니다. 그 불교에서 보게 되면 인생을 하나의 꿈 같다는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저기, 뭡니까, 그, 부귀영화를 평시에는 누렸지만, 깨어나고 보니까 그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그것은 일장, 하나의 촌몽에 불과했다. 이런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식들이 많이 씌워졌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로 된 겁니다. 허상이죠. 그러니까, 그 고든 작가들이 소설에 대한 이해와 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고든 작가들도 소설은 허구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말 막말로 하게 되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꾸며야 되는데 참말처럼 꾸며야 되겠는데, 그러자 보니까 가장 좋은 그 방식이 하나가 꿈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에 동서방을 막론하고 몽유록 이 많이 나옵니다. 꿈을 빌어서 사실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은 꿈을 빌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이러한 형식들이 참으로 중세기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그 늘 소설은 허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중세기의 이 꿈을 우리는 그때 작가들이, 당시 작가들이 소설에 대한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빈 소설 형태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죽구멍 같은 것들이 아주 유명한 거죠. 그리고 중국에도 그런 게 많죠. 아, 그 제일 유명 이름이 홍루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홍루몽. 아, 꿈이죠. 아, 그래서 꿈을 빌어서 그러한 것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그 꿈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이런 소설을 보게 되면 대체로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잇몽, 두 번째는 몽유, 마지막은 강몽. 잇몽이라고 하는 것은 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루몽, 우리말로 루몽이죠. 중국어로 하면 꿈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꿈속에서 다니는 거예요. 몽유입니다. 몽유. 마지막은 강몽, 꿈을 깨는 거죠. 꿈을 깨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세 가지로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꿈으로서 그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허구적인 서사 양식이고, 우리 동방에서 중세기에 전형적인 서사 문학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꿈을 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들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시기의 그, 저기, 뭡니까, 그, 서사 문학이 상생이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설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소설. 소설, 우리 막말로 하면 작은 말이죠. 작은 이야기죠. 작은 이야기. 그래서 이 소설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왔는가에 대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약하기로 하고, 이 소설은 이 시기에 와서 여전히 두 가지 힘입니다. 하나는, 자국 문학입니다. 한국의 고전 우선 내려오던 서사 문학의 전통, 이것이 하나의 힘이죠.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서사 문학 이런 장르가 많이 유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기 민족의 전통, 하나는 외국 문학의 영향, 이런 두 갈래의 그 역학적인 구조, 그두 갈래 힘의 그 상호 작용하에서 이 시기에 들어서 소설 문학이 탄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소설 문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의 역사의 그 소설 문학의 역사의 그 서막을 알린 사람은 김시습입니다. 김시습. 따라서 우리 김시습은 우리 소설사는 물론 우리 문학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상에 있는 그 작가입니다. 우리 한식 문학을 말씀을 드릴 때 김시저 잠깐 소개 올렸습니다만, 우리 이제 다음 시간으로부터 이어지는 소설 부분에서는 김시습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아주 우리 소설 창작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소개해 올릴까 하고요. 그의 소설 작품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우리 저 집중적으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진달래의 고향 화요일 문학 프로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중앙인민방송국입니다.
중앙인민방송국입니다. 조항이민 방송국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